성경 바로 보기 4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왜 공부를 했냐 하면 회당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이제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회당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래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라는 그런 말은 원래가 집회를 뜻하는 거예요. 집회. 예,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집회 장소를 의미하게 됐어요. 원래 교회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교회 건물처럼 인식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사람들의 집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시나고그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 유대인 촌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식일날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는 불을 이렇게 지피거나 하면 안 돼요. 밥을 해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그래서 자기들의 행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회당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 회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회당, 시나고그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온 이후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혹은 대언자들의 집에서 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와 같은 그 회당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경건하며 학식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자매님들은 죄송하지만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경건한 남자 10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굉장히 크면, 지금처럼 우리가 웬만한 도시가 되면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많듯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마을이 크거나 도시가 크면 회당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게 성경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이제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설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 모여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왜 모여 살았냐면,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꾸 와서, 침략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 거기 모여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다 이렇게 흩어져 나가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이제 지면서, 회당이 마치 지금의 교회 비슷한,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교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백부장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회당을 지었다. 지금도 뭐 누가 돈을 많이 줘서 소위 성전 건축했다 그러면 대단한 걸로 사람들이 아는데, 지금 이 옛날에도 구약시대에 이 회당을 하나 지으면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이제 간주가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을 지으면 천국은 그냥 맡아놓은 걸로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폐단도 이제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 간다는데 회당 하나 짓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한 500개나 있었다. 예루살렘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안에 회당이 500개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짓느라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어요. 높은 것을 짓고 회당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서쪽 편에는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어요. 율법 두루마리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래갖고 뭐 행사 있으면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와 같은 그 율법 그 두루마리를 담아놓은 그런 궤가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보통 그거를 템플이라고 불렀습니다. 템플. 예, 그렇게 불렀고 동쪽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의 몸이다. 바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에 일단 모이면 어느 쪽을 향해야 되냐 하면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캐나다에는 영연방 국가에서 온 파키스탄, 인도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하루에 세 번인가 시간만 되면 돗자리 깔고 그래서 딱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꼭 어떤 메카, 메디나 이제 그쪽을 향해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 있던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성전 쪽을 향해서 그렇게 앉게 되고 반대편에 이제 장로들이 앉아서 그래서 이제 강론하는 이와 같은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거기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꾸짖으면서 그러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죠.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을 너희가 조심해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번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길게 입고 그리고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왔잖아요. 그게 예수님 보실 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게 옷 입고 아시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다 좋게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다 좋게 말하는 건 그거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자들은 그 다음에 가서 뭐 격자창으로 구분된 발코니 저 위에 만들었는데 우리 여인들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 가리는 거 아시죠? 가릴 뿐만 아니라 얼굴도 다 가릴 뿐만 아니라 아예 이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그럼 지금도 이제 서쪽 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남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인들은 앞에 나와서 그렇게 못 돼요. 지금도. 예, 지금. 그래서 어쨌든 격자창으로 이렇게 조금 벌려져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만 보는 거지 남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제 격리된 그런 공간에 이제 앉았다.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을 회당의 치리자다.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당의 치리자. 우리 개혁성경에 표현되려면 회당장.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면 회당의 천사라는 에인절이라는 그러한 직무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angel of the synagogue. synagogue. 회당의 angel. 이거 어쩔 수 없이 천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에인절을 천사로 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회중의 사역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 주로 하냐 하면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이제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나사렛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여기 나오는 섬기는 자가 그 다 여기는 지금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를 지금 이탈릭으로 해서 넣어준 거예요. 자,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면 책을 가져다 주고 성경책을 읽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angel of the synagog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천사다. 회당의 천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끝난 다음에 20절,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며, 여기는 분명히 섬기는 자, 미니스터라는 얘기가 나오죠. 영어로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미니스터 우리가 보통 장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뜻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섬기는 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맡았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서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천사에게. 지금 우리 킹잼 성경에는 에인절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에인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에베소 교회 무슨 저 위에 뭘 봐주는 천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회당에 에인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걸 섬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지금 편지하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공중기도를 하고, 이때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교육 장소요, 또 경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재판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는 일도 있어요. 재판해갖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7절.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아, 이게 회당에서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공개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개재판을 하고 죄가 이런 것이 있다고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하는 이와 같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장소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당에서 쫓겨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 excommunication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출회하는 거예요. 출회가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 부모에게 이게 네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러냐, 이거 누가 와서 고쳐줬다고 그러면 쫓겨날까 봐 회당에서. 그렇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요,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서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6장 2절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쫓는다는 거니까 회당에서 내쫓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회당은 유대인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너희도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해서 맨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전, 회당, 이거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영어로 이제 customs and manners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습관과 풍습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 결혼에 관한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후반부는 유대인들의 다섯 가지 분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로 생활하기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는 우상 숭배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예수님 때에도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뭐가 생겨났냐 하면 분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그 다음에 SNF파, 여긴 물론 성경에는 SNF파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열심당원, 해롯당원, 이와 같은 구약시대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었는가, 이 두 파는 왜 이렇게 서로 싸웠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분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생긴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말라기 대언자가 마지막 대언하면서 말라기서 3장 끝부분에 누가 등장한다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드러났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얘기를 했죠. 하시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것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시딤. 그 하시딤이 나중에 가면서 둘로 나뉘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에세네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사두개인이 있고 또 서기관 그룹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헤롯당원, 열심당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이제 목사를 가리켜서 참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위선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위선자. 특히 목사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좀 위선자 같으면 너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 그러니까 나쁜 그런 의미를 쓰이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종류인가 한번 가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BC 400년경에 말라기 시대에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일부분이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래서 BC 160년경에 바리새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파당이 이제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바리새.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하다는 말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이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여기 성전이 거룩하다, 무슨 예물이 거룩하다, 뭐가 거룩하다지, 거룩 그런 개념에 자꾸 거룩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창조물로부터 분리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급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야. 급이. 그러니까 저와 우리 집에 이제 고양이나 아니면 개가 있으면 이 개에 비하면 제가 거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달라요. 주인과 종과 같이 이렇게 클래스가 분리가 돼서 도저히 이 밑에 있는 클래스가 위를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확연히 분리된 그런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하게 드린다. 물론 깨끗하게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기는 거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게 거기서 생기는 거지. 원래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뜻은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면 예를 들어 성전에 이렇게 뭐 피를 드리거나 하는 그와 같은 뭐 기구가 있다. 얼마나 지저분해. 피를 갖다 뿌리니까. 근데 뭐라 그래?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용도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건 거룩하다. 지저분한 거예요. 피가 붙어 있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구분이 됐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고, 유대인 가운데 경건치 않은 그런 자들하고 구분이 되고, 이런 사람이 거룩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바리새의 원래는 뜻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속은 구분이 안 되고 겉만 구분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위선자와 어떤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이게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회당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배드리거나 모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 있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는 하나는 성전이 있고 하나는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회당에서 다 하면 되지. 그거 성전은 1년에 한 번이고 가면 되는 거지. 회당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모든 교육이 일어나고 여기서 시민 재판이 일어나고 모든 거 하니까 회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회당, 종교적 지도자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회당 중심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성전을 배격한 겁니다.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어느 면에서 소위 우린 그런 말 별로 쓰지 않지만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예,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두개인이고 목사들은 사두개인, 사실은 사두개인이고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평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신도인데 카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가 얘기하는 거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유대계의 근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 율법이 있어요. 자, 구약에 이거 기록된 율법 아시죠? 기록된 율법. 그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 구전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뭐 이방인과 세리들 접촉하는 거 이런 걸 다 법으로 만들고 그게 구전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전통도 중요하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믿고 뭐예요? 교회와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같이 믿는 거,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거든요. 두 개가 권위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인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 열은 거 아시죠? 무슨 날 미사였어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성모 승천일. 마리아가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는 8월 15일 날 승천했습니다 딱 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은 카톨릭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날이 8월 15일이에요. 교황이 그걸 하려고 온 거예요. 8월 15일 날 14일 날 와서 성모 승천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러 온 거예요. 그 뭐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근데 뭐 신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떡하니 성모 승천일.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경도 믿는다 그래. 삼위일체도 믿습니다. 예? 예수님도 다 믿는다고, 성경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교황이 1950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1850년에 교황 무오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무염시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든 것과 같은 그 전통으로 해서 교회의 법으로 만든 데가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조문을 중시했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에 영적 진리, 성경 말씀에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고르반.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게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은 그런 예물이 되었다고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아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도다. 아시겠죠?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도 고르반 예물만 갖다 딱 드리면 그러면 교회가 다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카톨릭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가증한 시스템이다. 근데 겉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구분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2장, 3장, 특히 3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가리켜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뭐라 그래요?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 있잖아요. 옷을 뭐 어떨 때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입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거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라는 게 자기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을 때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번 교황도 봐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이번에도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고 했지만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 어디 있냐 그러죠. 다 계시록은 시적인 표현이지 재림 같은 거 없다. 그게 주장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게. 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에게 교황이 인기가 많은 남자들은 거들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대개 여자들이 가서 그렇게 많이 하지. 우리 여성분들이 감성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걸 믿었냐 하면 혼이 불멸한다는 거,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꾸 책망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좋은 걸로 이렇게 봐주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다가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결국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준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제일 유명한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제일 유명한 바리새인이에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또 한 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유명했던 사람. 가말리엘.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다. 다만 이 가말리엘에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워낙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탈을 쓰면서 이 마음속은 아주 능구렁이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많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종류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주전 한 200년경쯤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사두개인은 제사장과 성전 중심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제가 지난 시간인가 이 대제사장 관직을 돈을 주고 살급하고 하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일반 평민들에게 들어가서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선동하고 계몽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실질적인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은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 자, 그래서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원래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에게서 이 사두개파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이렇게 입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율법은 무시해서 그건 아니다. 오직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만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거다. 그거 외에는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사를 안 믿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가서 계속 모세오경 보면 계속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구조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천사잖아요. 천사를 안 믿어요. 또 뭘 안 믿어요?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 몸의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네, 대제사장이.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이나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냐. 사도행전 2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그 기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잡혔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바울이 가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6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가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공회에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한 내가 불려와 신분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영에 이 몸에 부활이 있고 영이 있고 천사가 있고 바리새인이 그거 주장하니까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인은 뭐 그런 거 있지 않다고 그러고 거기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거기 나오죠.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고 오히려 심판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해주는, 누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관습과 이 무리들이 어떤 걸 추구했는가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겠어요? 평민들을 좋아하고 평민들 가운데서 살려고 한 누굴 더 좋아했겠어요? 바리새인을 좋아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저 위에 있는 왕하고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이, 제사장 무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예, 근데 고위층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이었어요. 고위층 사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대다수는 누구였겠어요?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3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역시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에스네파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원래 하시딤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 우리가 안에 과하면서 무언가 이들을 계몽을 해서 일을 해보자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에스네파는 아예 짐 싸들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우리가 이 세속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어떻게 구분하면 살 수 있겠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기 예, 산으로 이제 진보다리 싸들고 들어간 거예요. 속세를 피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산이 아니라 어디가 제일 좋으냐, 광야가 제일 좋은데요.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가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면서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욕생활. 그래서 SNF8을 보통 우리가 쿰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금욕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착했던 그와 같은 정착지가 쿰란이라고 하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그 지역에 동굴이 있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사해사본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네, 그런 데가 있는 지역이 쿰란이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쿰란에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도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미성교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이 금방 끝나니까 여기다 뭐 두고두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금욕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상한 교리를 폈어요. 메시아가 두 명이 온다.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고 하나는 종교적 메시아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에스네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도, 이 사람들이 쿰란의 그 광야에 살면서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먹은 거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죽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만 광야에 가서 때가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 가서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게 꼭 SNF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하나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신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 가서 김장하고 뭐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진짜 그런 사람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냐?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가끔씩 비행기 타고 어디 미국도 가고, 그래서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 이게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연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독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매일 모여갖고 그냥 떠들고 뭐 교회 가서 뭐 한다 그러고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일. 그런 일만 해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도 읽고 경건 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강공원도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혼자 이렇게 공원도 좀 가서 12시쯤에 1시간도 이렇게 걸어보고 이렇게 하고 좀 걸어야 돼요. 걷고. 예, 시간 되면 비행기도 한 12시간 타고 이렇게. 예, 뜰 때 떨어질 이제 내릴 때 한 번씩 다 죽는 거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아, 이게 정말 살고 죽는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시험도 받으시고, 여기 이 침례자 요한도 그 광야에 가서 들짐승과 그러니까 화하면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엘리야도 나중에 이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싸운 이후에 나중에 어디가 다시 또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자기의 후반기 사역을 이제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시간을 따로 자기 혼자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헤롯 당원이 있었어요. 헤롯 당원. 이거는 헤롯 대왕과 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그와 같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는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 정권의 임명을 받았고 그 아들들도 로마 정권의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로마를 위해서 해야 되려면 세금을 거둬다 바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그 돈을 가져다가 로마 황제 이 이방인에 갖다 바친다고 하니까 제일 미워한 거지, 헤롯 당원. 또 그 일을 하는 뭐라 그럴까, 수행원이 누구예요? 그게 세리잖아요. 세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그런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세리. 왜? 돈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카이사라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카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맞는다 그러면 저놈 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방인들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로마 제국 갖다 고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요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시죠? 이 헤롯 당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열심당이 나옵니다. 열심당. 영어로는 zealot. 이거는 열심을 낸다 그런 뜻이, 혁명당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폭력 강제로 맞설 것을 주장했던 유대의 그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다윗의 자손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 해서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D 66년에서 한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했던 그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훼파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항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가면 시몬 셀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바라바. 그렇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 바라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다. 자, 마지막으로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침묵의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준비하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어느 때가 이르렀다고요? 어떤 때? 네,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표상에서 때가 충만히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크게 온 세상에 아주 크게 준비하신 일이 몇 가지 일이 있다.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하면 그거는 로마 정부가 서면서 말 그대로 로마 제국엔 길이 확장이 돼서 전 세계 포장이 된 거예요. 그 길이 얼마쯤 되냐? 8만 킬로미터. 왜 그래요? 복음이 선포가 되려면 길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게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소아시아를 돌고 뭐 그리스 이걸 돌고 이거 돌아다니 그런 일이 로마가 쓰기 전에 불가능. 왜? 길이 없었으니까. 길이 없었어요.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이 제국을 통해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무역이 활발하게 된 거예요. 무역이 활발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 전까지는 길이 없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해봐야 뭐야. 배 타고 가는 건데 배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을 하시면서 로마 제국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일 한 게 길을 만든 거다. 여러분이 로마에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2000년, 2000년, 2,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돌로 다 딱 깎아갖고 요만한 돌을 깎아갖고 그걸 다 박은 거예요. 돌로. 알겠죠? 그렇게 돌로 해서 이게 길을 이렇게 박아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 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이송이 돼서 그 길을 타고 이제 배에서 내려가고 길을 타고 쭉 세요관을 지나고 쭉 해갖고 로마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 길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에 이제 가시거든. 그렇게 이렇게 박혀있는 돌로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돌. 그 길을 한번 이제 가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충만한 때가 이르도록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구나. 그 길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국이 전체에 다 깔렸다니까. 그런 길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의 역할, 그리스 문화. 문화 중에 뭐예요? 말이. 하나의 공통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말을, 그리스 말 하나만 해도 복음으로 다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 하나가 안 되면 스무 개 말을 해, 그래야 되는데 방언도 스무 개를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스 말이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누구나 다 그리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 말을. 이게 이렇게 되면서 성경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스 말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 시장바닥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 그리스 말을 코인의 그리스 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반 평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말로 기록이 된 그런 게 코인의 그리스 말이다. 성경이 그런 말로 이제 기록이 됐다. 마지막으로 유다, 이 이스라엘이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여기서 빌립보에 갔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가면 어디 먼저 가요? 어디? 그래, 회당 먼저 가는 거예요. 회당. 회당이 없으면 어딜 가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들 모아갖고 가서 따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곳곳에다 모여있는 그런 회당이 없었으면 복음 선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회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뭐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뭐 열몇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뭐가 길이 있죠? 말이 하나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자그마치 40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면 1초에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길을 만든 거야. 알겠죠? 로마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섭리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 언어도 마찬가지고 회당 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그걸 우리가 섭리, 영어로 프라비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두 가지로 인도해. 하나는 미러클, 그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역사에 많이 개입하면 사람이 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가끔만 해요. 가끔. 나머지는 뭐예요? 섭리. 이 역사를 인간들이 주도해서 쭉 나가도록 허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42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한마음 미션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들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침례자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데를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영이 성장하고 혼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람이 만든 종교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